오늘 46장 중간서부터 8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드디어 이 아버지 야곱 이 모든 형제 가족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와서 요셉을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죠? 거의 22년, 3년 만에, 22년 만에 만나는 그 극적인 이산가족 삼복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고 성경은 오늘 8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명단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름이 쭉 나오니까 또 이름이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들어본 게 어렵겠죠. 자, 한번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어떤가? 시작. 네, 누가 한번 이름 외면 한번 외워볼 수 있어요? 못 외우다. 근데 우리는 하은이, 하영이, 뭐, 이렇게 외우려면 금방 외우지, 그죠? 하윤이. 우리는 4명 한번 우리 저 이정근 집사님의 딸 서연이까지 해서 한번 서연이, 하은이, 하영이, 가윤이 한번 4명 외워볼까요? 시작. 이거 금방 외우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이름 4개 외우라고 못 외우고요. 그죠? 무슨 김, 전부 김, 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건 많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참 힘든데 문제는 여기에 나온 이름들이 보통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하고 그 손자들, 소위 야곱의 가족이 지금 전부 애굽 땅으로 지금 정착을 하고 이주를 했잖아요. 이민을 갔잖아요. 그럼 이 이름은 결국 무슨 이름이 되느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남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이름이 안 올라간 사람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름을 써놨는데 어떤 사람은 이름이 못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기 이름이 올라갔다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아마 최고 영예의 이름들이 여기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고 조상들이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이 명단을 깨울까요? 안 깨울까요? 거의 아마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 명단을 외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중에서도 특별히 애굽으로 갔던 그 대표적인 이름을 썼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보면 막 조선시대 때 왕 이름 막 외웠잖아요. 그죠? 사실 그 외우는 필요도 없지만 우리의 조상이고 왕이니까 외웠듯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 7절까지 나오는데 거의 20절인데 한번 같이 우리가 이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8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다.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벤. 자, 르벤의 이제 아들이 나오는데 9절에 보면 르벤의 아들들이 몇 명이 지금 내려가나요? 몇 명?
네,
4명. 잘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누구 아들이 나오나요? 자, 시므온의 아들. 이 사람도 유명한 이름이니까 한번 우리가 읽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우리가 읽으면 처음 들어보고 관심도 없는 이름이에요, 사실. 평생 갖고 이거 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 이름 올라가는 게 얼마나 영광인데.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지금 유명하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유명해요. 그죠?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시골에 사는 사람은 트럼프 이름 알까요? 모를까요? 별로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 유명한 것 같지만 세상에 유명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하지만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르벤의 아들은 몇 명이 있다고요?
4명.
좋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죠? 전부 다 르벤은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과 엄마가 누구죠? 레아의, 예. 그 다음, 시몬도 두 번째 아들인데, 시몬의 아들은 전부 몇 명인가요?
6명.
예? 몇 명입니까? 아, 정확히 해보세요, 지금. 10절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시몬의 아들 곧 여호야과 야긴과 오하과 야긴과 스가랴와 가나라의
몇 명이죠?
6명.
요 세 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틀려요 우리가. 근데 이거 참 큰일이죠. 몇 명? 그럼 지금 아까까지 몇 명이에요? 10명. 자, 이제 몇 명인가 잘 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의 아들이 몇 명이죠?
레위의 아들이
세 명. 네, 이 세 명 한번 이름 읽어보세요. 시작.
레위의 아들이 고세와
예. 여기서 그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조상입니다. 그앗. 자, 그앗이 우리가 보기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앗의 몇대 후손이 누구라고? 모세예요. 그럼 모세의 가장 시조는 레위라고 말이죠. 그래서 레위는 레위는 무슨 지파?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그앗의 후손이 바로 모세다. 자, 여기는 레위의 아들은 몇 명? 세 명. 그럼 지금까지 전부 몇 명이죠?
13명.
예, 네 명, 여섯 명, 세 명. 자, 그 다음, 네 번째 아들은 누굴까요? 자, 유다죠. 유다의 아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아들, 곧 엘과 고란과 스테라와 그레스와 테라미, 테라미, 엘과
예, 우리가 요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름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이게, 그니까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자,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엘과 온과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라까지가 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세라까지가 아들이니까 몇 명이죠, 전부 다? 아들만? 자, 아들만. 예,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여기까지가 아들인데, 요 중에서 두 명이 죽었어요. 엘과 오난이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 둘이. 자, 그리고는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과 하몬이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죽은 사람까지 포함 다 해가지고 전부 몇 명이에요? 포함. 몇 명이요? 예? 유다의 아들이 몇 명이죠? 예, 일곱 명이죠. 그죠? 전부 일곱 명이 두 명이 죽었는데, 엘과 오난은 왜 죽었지 알죠? 엘과 오난이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다말이에요, 다말. 알죠? 엘이라고 하는 아들, 맏아들이 다말을 얻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수를 취하는 그 법에 의해서 오난이 장가를 또 갔죠. 그 형수한테. 근데 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셀인데, 셀라를 아들에게 주니까 너무 또 죽을까봐 어린다고 해서 안 줬잖아요. 그리고 다말을 쫓아내보냈잖아요, 유다가. 그죠? 유다가 쫓아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갔다가 유다가 다말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다말이 이 신전에 있는 창녀로 변장을 하고 있으니까 유다가 그 다말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관계를 가져가지고 유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관계를 가져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베레스와 세라. 아유, 그죠?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와 세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지금 베레스와 세라는 실제로 유다의 아들이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엘과 오난이 보기에는 자기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아들이잖아, 그죠? 베레스. 그러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계속 이야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아, 그런 거 있었나는데, 이거 몇 주 전에 했던 거예요, 몇 주 전에. 기억나죠?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아버지 유다가 창녀로 변장된 그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이 베레스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조상이냐. 예수님의 조상. 그죠? 예수님의 조상이, 그러면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여자가 누가 나와요? 다말이야. 야, 이거 근데 골치 아픈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일곱 명이에요. 두 명은 죽었지만 일곱 명.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이죠, 전부 다?
20명이요.
네, 스무 명.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다음에, 그 다음 아들이 이사갈의 아들. 나와요. 이사갈은 아들을 몇 명 낳는다 보세요. 시작. 네, 몇 명 낳았어요? 네 명. 이사갈은 그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이 어머니가 그 하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들 이름이 누가 나와요? 스불론 나옵니다. 자, 스불론의 아들은 몇 명이요? 시작. 예. 자, 그럼 스불론의 아들은 몇 명? 자, 그럼 지금까지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27이죠. 자, 27이죠. 좋았어. 자, 그 다음 27을 머릿속에 잘 생각해 두고, 자, 그 다음에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대아가 낳은 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보세요. 예, 저보다 몇 명이라고? 누구를 합쳐가지고? 딸을 디나, 디나라는 딸은 또 여러분 누군지 알죠? 누구예요? 세겜성에서 세겜한 그 형제,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의 이 추장,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그렇게 된 거, 겁탈을 당했잖아, 그죠? 그래서 누가 가서 죽였다? 그 가족. 라고 아니고, 시므온과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냥 그렇게 했다. 야, 이걸 정도는 우리가 뭐 대략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33명이라 했는데, 아까 아들이 몇 명? 27명이다. 그럼 딸을 더하면? 디나를 합하여 그랬으니까, 디나를 합하면 몇 명이요? 근데 왜 여기는 몇 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33명이요? 28명밖에. 와이프는 제가 그랬죠. 사람 취급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자는 디나가 하나 들어갔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빼먹은 게 아들은 빼먹은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 형제가 전부 몇 명? 아, 지금 현재까지는 몇 명이에요? 여섯 명이지, 그죠?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 여섯 명에 지금 아들들이 27이었잖아요. 그죠? 27명 아들에다가 플러스 아들 야곱의 아들 여섯 명 합치면은 33이죠. 근데 디나를 합치면 몇 명이 돼요? 근데 왜 디나를 합쳐야 33명이라고? 근데 디나를 합쳤다고. 이게 지금, 이걸 읽을 때마다 저도 해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엘과 오나는 죽었으니까 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디나가 들어가면 전부 몇 명이 되겠어요? 32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각자들은 33 혹시 여기서 누군가 이름을 빼먹었다는 것이죠. 여자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이름, 디나는 특별히 합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디나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맏아들 르벤이 있으니까 야곱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디나하고 합쳐가지고 33명이다. 또 그렇지 않고 그건 아니고 디나는 합하여라고 갈 때만 했지, 이름만 넣었지, 실제로 33명 중에는 죽기 전에 엘과 오나를 넣었다. 왜냐면 죽었어도 그들은 아들이니까. 지금 이걸 이 얘기하는 건 꼭 애굽 땅에 내려갔다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상이 누구냐를 얘기하는 게 더 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왜냐면 이 뒤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 내려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내려가 있는 사람인데도 내려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아마 아들 둘 엘과 오나를 넣고 디나는 뺀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33명입니다. 자, 그러면 레아를 통해서 그리고 실바와까지 다 합쳐가지고 레아가 6명 낳았으니까 레아의 아들들만 해서 전부 다 족보가 33명이 지금 내려갔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죠. 16절에 보면은 갓의 아들은 몇 명? 자, 갓의 아들 이름을 읽어볼까요? 시작.
갓의 아들은 시곤과 하키와 키와 에스본과 에일과 아들과
아들과 예. 전부 몇 명이에요? 7명. 자, 그러면 갓의 아들은 7. 그 다음에 아셀의, 자, 시작.
아셀의 아들, 인나와, 스스바와, 스시바와, 자야 예수님 세라며 또 우리 아야 요고테릴과
예. 자, 여기에 또 몇 명이 있죠, 보다. 예, 여기에는 그 누이가 세라가 들어가 있죠. 누이가. 자, 누이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부 다 그 아들 또 손자 나와가지고 일곱 명이 들어갔어요. 합이 몇 명? 14명. 14명이요. 그럼 아까 아들 몇 명? 아예 아까. 33명이었었죠. 그 다음에 요번에 14명, 그럼 합치면? 33, 14, 그러면? 이정은 집사님 몇 명?
47.
갑자기 남 얘기 따라 하지 말고요. 몇 명? 자, 47명이요. 외우고 있어, 지금까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근데 그 다음에 뭐 18에 보면은, 아니, 그 다음에 이제 18절 했죠. 13명이 아니라 16명이네, 그죠? 그렇지 않나요? 아들이 14세에다가 아들 또 둘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둘. 아버지가 둘이가 16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 16명. 16명이죠. 그러니까 아까 13, 33하고 16하고만 합하면 49명이 되는 거죠. 49명. 49명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자 19절 합니다. 시작.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20번 시작. 20절.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 요셉에게 아들이 몇 명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셉에게 두 명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베냐민의 아들 하고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의 아들 곧 헬라와 베겔과 아스넬과 헤라와 나아만과 에기와 우스와 골리와 호프와 아스넬.
예. 자, 이 베냐민 아들이 몇 명이에요? 10명. 그럼 제일 아들 많이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이는 누가 제일 많아요? 베냐민. 제일 어려요. 베냐민은 지금 한 25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형들은 뭐 요셉조차도 두 명밖에 없고 형들은 다 해봐야 네 명, 기껏 많아봐야 일곱 명 뭐 이런데 어떻게 이 베냐민만 열 명이 되나요? 와이프가 많거나 아니면 애굽 땅에서 와가지고 낳은 아들도 여기에 명단이 들어갔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나중에 쓰여진 것이니까 아까 얘기했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온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첫 조상들이 누구였느냐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 10명이에요. 그럼 여기는 합이 몇 명이에요? 여기 지금 이 저 아니 여기 라헬의 아들들만 하고 몇 명이에요? 12에다가 아버지 둘 하면 14명. 아까 59명이었었죠? 59명, 49명이었죠. 49명에다가 여기 14명을 더하면 몇 명? 63명. 네, 63명. 아주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23절에서부터 시작. 23절. 자, 단의 아들은 몇 명? 하나밖에 없는데, 90이네. 단은 아들 하나밖에 못 낳는데요. 자, 24절. 딸리의 그럼 아들은 어떻게 되냐? 시작. 야, 여들은 몇 명? 네 명. 그래서 25절 읽어보면요. 네, 비라가 낳은 사람은 사실은 아닌데 그 아버지까지 합치면 몇 명? 일곱 명이 됐죠. 자, 일곱 명이 되면 아까 몇 명이었죠? 63명에다 플러스. 70명이 되는 겁니다. 자, 외워둬야 될 숫자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지금 70명이 내려갔어요. 자, 그럼 우리가 다 한번 읽어봤는데, 이것을 읽어봤으니까 이제부터 문제를 몇개 내보죠. 여기서 여자가 두 명이 들어갔어요. 여자가 두 명 들어간 이름이 누구누구죠?
실바하고,
손들고 얘기하세요, 손들고. 그 대신 틀리면 이번 주에 점심을 사야 돼야 됩니다. 자, 누구요? 여자 디나가 들어가, 그 다음에 세라가 들어가죠. 그 누이 세라와 그 다음에 딸 디나 두 명이 들어가죠. 여자는 여기 엄마로 들어간 게 아무도 없어요. 라엘이고 실바고 뭐고 여자들은 여기에 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봤자 여자들 없으면 한 사람도 생긴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 여자는 둘이 들어갔다.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여자가 70인 중에 몇 명? 여자가 두 명 들어갔다. 그 다음에 레아에게는 몇 명? 33명. 실바에게는 16명. 라헬에게는 14명. 그리고 비라에게는 7명. 아들을 제일 많이 낳은 사람은? 아들을 제일 많이 낳은 사람이 누구? 베냐민의 10명. 제일 조금 난 사람은 단의 한 명. 자, 요런 정도로 돼요. 단은 한 명이고, 베냐민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손자가 이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죠? 손자가 몇 명 포함되어 있나요? 네 명. 좋았어. 맞았어. 네 명. 자, 손자 네 명이 누구누구의 손자일까요? 유다의 손자가 아까 있었죠. 유다의 손자가 있었는데, 자, 유다의 손자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안 나오니까, 12절에 보면 나오죠. 자, 유다에게는 손자가 있었죠. 자, 아들이 누구죠?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의 헤스론과 하몬. 헤스론이 누구의 소상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손자가 두 명, 그러니까 유다에게 손자도, 또 손자가 두 명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셀에게 있었어요. 아셀. 그죠? 아셀에게 있었죠. 아까. 있었나요? 기억 안 나나요? 17절에 보면, 부리아의 아들이 또, 부리아가 아들을 또 낳아서 에벨과 아리엘이랑 두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답이 네 명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중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이 두 명 있어요. 누구죠? 누가 들어가요? 죽었어요. 유다의 아들이었던 12절에 보면, 엘과 오난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이렇게 하면 대략 우리가 엘과 오난은 누구의 남편이었다? 엘과 오난은 죽었는데 누구의 남편이었죠? 다말의 남편이죠. 다말의 남편이죠. 그죠? 다말의 아들은 누구죠? 베레스와 세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다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자예요. 그죠? 그러면 다말의 남편은 누구죠? 아, 이거 굉장히 이병택 집사님이 모처럼 웃으셨어요. 다만의 남편은 유다도 되고 또 누가 되고, 이것도 엘도 되고 오남도 되고, 이거는 아버지도 시아버지도 남편이고 아무도.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라고? 유다 지파가 결국에는 왕이고, 이 지파가 결국 유다의 아들이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유다가 지파. 그리고 오늘 유대인이라 하는 그 유대인이 바로 유다지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지파가 그렇게 대단한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이런 사람들을 잔뜩 넣어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걸 70명이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12지파를 갖다가 이름을 12지파가 아들 12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 46장 지금 우리가 여기를 읽어보니까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12명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요게 나중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거의 점령할 때가 돼서 땅을 나눌 때가 돼요. 그때는 똑같이 민수기 26장에 보면 12지파의 이름, 이 12아들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요때 얘기할 때 보면 이름이 빠지는 사람, 레위가 빠져버려요. 레위가 빠져요. 그리고 레위는 왜 빠지냐면, 땅을 배분하려다 보니까 레위는 제사장 지파라 해서 땅을 안 주는 걸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레위는 이름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레위가 빠지면 전부 몇 명 남아요? 11명이 남잖아요. 그런데 12를 만들어요. 어떻게? 요셉을 빼버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나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합쳐서 몇 명이 돼요? 12명이 돼요. 레위와 요셉을 빼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는 빠졌지만 자기 가문이 결국 다 들어가는 거죠. 아들 둘이 들어갔으니까 한 몫이게 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 민수기에 가면 땅을 나누다 보니까 레위가 빠지게 되는데, 그런데 계시록에 가게 되면, 계시록 7장에 가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열두 지파의 이제 민족들이 나오는데 그 열두 지파 이름을 쭉 얘기를 하는데 보면 여기에서 또 그때는 두 명이 또 빠져요. 누가 빠지냐면 에브라임이 빠져요. 대신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들어가요. 므낫세는 맏아들이니까 들어가고 둘째 아들인 므낫세, 저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들어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누가 빠졌냐면 다른 지파가 완전히 빠져요. 다음 지파는 계시록에 가서 천상에 가가지고 하늘나라의 열두 지파 중에서 다음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훌륭한 지파는 열두 지파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지파는 빠져요. 그럼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막 여러가지 연구를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저 여호수아서에 가가지고 이렇게 땅을 배분하잖아요. 그런데 배분했는데 다음 지파는 자기에게 배분된 그 땅에 살지 않고 사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본래 아래쪽에 유다가 배분받은 그 남쪽 지역의 땅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땅을 포기해버리고 올라가가지고 제일 꼭대기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 위가 어디로 했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죠? 다음 지방 여기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을 포기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이 열두 지파 중에서 처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탈선을 하고 완전히 벗어난 지파가 다음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지파가 열두 지파에서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다음 또 어떤 사람은 다음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자손이 없어가지고 흐지부지 됐다. 이렇든 저렇든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천상에서 열두 지파의 문, 열두 문 중에서 다음 지파는 이름이 없어진다. 안타깝죠. 여기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주시고. 자,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말이죠.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7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나요? 구약에 있나요? 예, 이거 한번 우리가 빨리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197페이지 같은데, 책으로는. 자, 14절, 우리가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 여기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얘기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애굽으로 초청을 하잖아요. 내려와라. 근데 몇 명을 내려와요? 근데 지금 여기는 몇 명을 내려와요? 그러면 이 75을 청하였더니 이 말은 지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박기 직전에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럼 스데반 집사는 우리처럼 이렇게 70명인 걸 몰랐나? 이 사람은 75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성경에 요셉이 자기 부친 야곱과 그의 가족 75명을 애굽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명단을 보니까 70명이에요. 와이프는 12명이 가야 돼, 12명이. 근데 시므온은 와이프가 하나 더 있었다고.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으로부터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럼 아내가 13명이라 돼. 내가 보기엔 베냐민도 충분히 아내가 한 명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인원으로 봐서. 그러면 왜? 야곱의 와이프? 그럼 네 명밖에 안 되는데. 네 명 가지고는 안 되는데. 거기서 또, 와이프 또 하나 얻었나, 또? 근데 왜 70명이라 안 하고 스데반 집사는 75명이랄까? 요셉, 그렇죠. 요셉이 손자가 다섯 명이 있어요. 므낫세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에 이렇게 하죠. 므낫세가 손자가 한 명 있고 그 다음 두 명이 있고 에브라임이 세 명이 있어요. 한 명이 손자가 다섯 명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손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손자를 넣어서 75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75명이라는 걸 여기 차이가 나는 걸 혹시 누가 물으면 이거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또 물어봐도 돼요. 자, 창세기 46장 8절에서부터 보면은 70인이 내려갔는데,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14절에 설교할 때는 7,500명이 나옵니다. 장로님 이거 왜 이래요? 한번 이래 물어보시라. 그럼 장로님 뭐라 하겠어요? 빨리 갑시다. 우리 밥이나 먹읍시다. 이럴 거라. 몰라요. 아니면 절대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밥 먹읍시다 이러거나 쓸데없는 거 묻네 이런 거 그렇게 안 돼요. 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왜 70명입니까? 이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예요. 7이라는 게.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그 완전한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완전하게 된 상태를 얘기할 때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수 7과 완전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그 상태인 10과 이것을 곱하면 뭐가 돼요? 70이에요.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이루어진 이런 숫자가 바로 70이에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보면 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우리가 기억나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가 되고 나서 홍수 끝나고 나서 아들 셋이 이제 자손을 낳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래서 세계 인류를 쭉 함이 몇 명 낳고 야벳이 누굴 낳고 그 다음에 셈이 누굴 낳고 해가지고 그 족속이 전부 다 70족속을 낳게 돼요. 그래서 세계 인구가 70인데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70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7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또 아니면 민수기 11장에 가면은 모세가 장로들을 세우는데 70명을 세워요. 70명. 야, 이거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몇 년을 하느냐? 70년을 해요. 그러니까 대충 숫자가 나오면 70 이러면 한 반은 맞아요. 대충 맞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가가지고 대제사장들이 하는 예수님도 거기에 체포돼가지고 신문을 받잖아요. 그 대제사장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몇 명이냐? 70명이 바리새인 합쳐.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예수님도 그러다 보니까 제자 12를 뽑고 나중에 12명과 합쳐서 파송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누가 복음을 보면 70명을 파송해요.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의미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70에 대한 숫자를 이제 고려하겠고요. 자, 그래서 70명이 지금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70명이 지금 요셉을 만났죠. 그래 만나가지고 지금 요셉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자,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했다고? 무슨 땅으로 내려가죠? 애굽에서도. 자,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요셉이 자기 가족을 어느 지방으로 옮겨가죠? 1. 1. LA. 2. 아니, 그것까지. 1. 자, 어디, 어느 땅? 고센 땅. 고센 땅. 이 고센 땅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땅이에요. 고센은 어딘가 하면 이런 곳. 여기가 지중해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면은 이쪽 서해안 쪽으로는 뭐가 있죠? 지중해가 있죠. 그럼 지중해가 이렇게 만약 있다면 이쪽이 서쪽으로 여러분 보이죠? 이쪽이 동쪽하고 저는 이쪽이 동쪽인데 자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가나안 땅 옆에가 지중해가 붙어있어요. 이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이쪽에는 가나안 지중해죠. 지중해 이 밑쪽에 여기가 바로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근데 이곳 애집트인데 나일강이 이렇게 삼각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중해 바로 연변에 여기 나일강 삼각도 여기가 고센다. 그러면 여러분 강물이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나요? 남에서 북쪽으로 흐르나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강물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나요? 그리고 동쪽에서 흐르나 서쪽으로 흐르나요? 동에서 그거는 또 좀 다른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은 강물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죠. 그죠? 그러면 두만강에 있는 사람들은 강물이 어디서 흐를까요? 베뚜산에서 베뚜산보다 두만강이 위쪽에 있어요. 그럼 물이 어디로 흐를까요? 북쪽으로 흘러요. 그죠? 두만강은 우리나라 이렇게 두만강 압록강이 있잖아요. 근데 베뚜산은 강보다 남쪽에 있어요. 그러면 두만강에서 물이 베뚜산 꼭대기로 흐르나요? 아니면 베뚜산에서 두만강으로 내려가나요? 그럼 물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두만강에 사는 사람, 북한 사람들은 강물이 어디서 흘러요? 그러면 남에서 북으로 흐르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남쪽 사람들은 우리보고 물으면 100명대, 아니, 북에서 남으로 흐르죠. 북쪽에서. 왜냐면 북쪽에 산이 있으니까. 그럼 애굽 땅은 어떻게 흐르느냐? 바닷가가 위에 지중해고, 여기가 나일강이 있다면 바다에서 강으로 이렇게 흘러가나요? 아니면 여기서 바다로 흘러가나요? 그렇죠.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그럼 남쪽에서 북으로 흘러요, 애굽 땅은.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왜 착각을 시키냐면 지도 공부를 할 때 나중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요, 다 이 지중해 위, 여기가 북쪽이니까 당연히 물이 밑으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서 물이 흘러가면 어디로 흘러가요? 산으로 흘러가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륙에서 북쪽으로 강점, 바다로 흘러가가지고 이 남쪽, 이 북쪽에 바다가 옆에 여기가 삼각지가 되는 거예요. 하루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요 하루 땅이 아주 비옥한 땅,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고센 땅. 그러니까 여기가 고센 땅이라면 지중해 있는 바로 그 옆에가 고센 땅이라면 이 가나안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그리고 목초지도 되고 물도 많죠. 그리고 애굽에서 입장에서 보면 제일 저쪽에 북쪽에 있는 땅이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는 애굽 사람하고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따로 떨어진 도시고 그런데다가 거기는 물도 좋고 하니까 목초하기가 좋고 나중에 탈출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가나안 땅 가까우니까. 가나안에서 여기까지는 그냥 해변길로 쭉 따라가면은 3일이면 가요. 조금 더 걸려도 일주일이면 가요. 그런데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이 일주일이면 가는데 가나안 땅에서 나와가지고 몇 년을 헤매지? 40년 헤매요. 일주일도 안 되면 이 길을 간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 드릴 때 똑바로 안 드리고 이러고 물으면 성경 물을 때 엉뚱하게 대답하고 이런 백성들이 많았다는 건가요? 바로 그런 심각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가까운 일주일 거리 옆에다 갖다 두었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면서 일주일 거리 갖다 40년을 걸리면서 나왔던 사람은 전부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슬픈 일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걸 보면 너무 진짜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자,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고센 땅에다가 그 가족들을 옮겨놓고 그리고 가서는 그 가족들의 일장 연설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형제, 아버지, 형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고센 땅에 사는데 혹시 우리가 바로를 만나게 되면은 바로가 당신들 직업이 뭐냐 반드시 물을 거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 우리는 목축을 하는 목자들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 양을 치는 이 목자들, 유목민들, 싫어요. 가장 혐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양을 치는 사람들,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죽이지 않아요. 전부 그게 신이에요. 소, 무슨 뭐, 이게 전부 신이니까 짐승을 죽이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한다면 바로 아무리 요셉의 가족이지만은 그래, 니네들 그거 살아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요셉이 전략을 그렇게 짜고는 이제 형들한테 또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47장에 가면은 요셉이 드디어 바로에게 갑니다. 47절, 7장 한번 우리 6절까지 읽어보세요. 47장, 1절에서 6절. 시작. 47장, 1절에서 6절 있습니다. 시작. 47장, 1절에서 6절. 제일 뒤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아들과 동생과 그를 대함과 소금과 호주주가 하나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요?
자, 바로에게 갔습니다, 요셉이. 지금 내 가족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가족들 다 내려왔습니다. 있는 재산 가축 다 끌고 왔습니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바로에게 왔을 걸 보고하는 거죠. 우리 가족 다 이렇게 왔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에 지금 와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시작. 예, 형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았다? 5명을 뽑았다. 왜 5명 뽑았을까? 애굽 사람들은 5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죠? 자, 애굽 사람 우리 5 좋아하는 거 두 번 나왔었는데 뭐에 나왔죠? 한 번은? 예, 베냐민에게 옷을 5벌만 줬어. 딴 사람한테 한 벌씩 줬는데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베냐민에게 음식을 다섯 배를 줬어. 기억납니까? 그래서 5라는 건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섯 명을 뽑아가지고 12명 다 못 잡아. 다섯 명이면 이 사람들 숫자 다섯 명밖에 못 쓰는단 말이야. 다섯 명을 뽑았어요. 그래 데려갔어. 다섯 명 누구를 뽑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사실 궁금하지도 않는데 성경 이 주석이나 이런 책을 표본하지 다섯 명을 어떻게 기준이 뭘까? 이래가지고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건 어디에도 나오진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보면은 그런 게 미드라시나 이런 데 보면 나와요. 우선 굉장히 건장하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다섯 명을 그렇게 뽑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 꿀리려고. 그래서 딱 그러는데 근데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애국 왕 바로 가. 그 사람을 바로 군대로 끌고 가버린다. 바로 징징해버린다. 그러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거꾸로 가장 비리비리하고 키도 작고 볼펜 먹고 허약한 이런 사람들을 아마 다섯 명 뽑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섯 명 이름을 제가 명단을 적어왔어요. 이 연구한 사람들이 그 다섯 명 이름 명단이 어디 있나. 르벤, 시므온, 레위, 베냐민, 이사라 이 다섯 명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르벤도 키가 작았고 좀 예리했는가 이렇게 다섯 명을 뽑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혼자 고민고민하고 연구해가지고 그냥 요셉이 지방대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하고 또 학설을 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다섯 명 뽑았을 것 같아요? 그쵸? 비리비리한 사람을 뽑았을 가능성이 많죠. 자, 그래가지고 다섯 명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바로 왕 앞으로 딱 갔더니 3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나고 했어요? 자, 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묻자. 너 직업이 뭐야? 하고 바로 묻죠.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돼요? 야, 이 형들 눈치가 빨라요. 그냥 목자라면 되는데 한 수 넣다가도 우리 조상 대대로 목자입니다. 완전히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고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던 여기 영원히 살러 온 게 아니라 나그네로 잠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왔으니까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가게 된다. 바로 입장에서는 이거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했더니만 바로가 5절에 보면 뭐래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예, 이 바로가 요셉에게 그러죠. 좋다, 너희들 거기서 살아라, 고센 땅에.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목자라면은 내 짐승도 좀 관리를 하라. 가축 관리, 그러니까 뭐 짐승 관리하는 자기 가축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다 맡겨버린 이 사람들한테. 애굽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게 왜냐면 신을 섬기려니까 자기네들은 소를 끝까지 대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짐승 관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짐승을 키우는 게 대접을 강아지 키우는 건 대접을 하니까 잘 키운다고만. 근데 소를 대접하려면 어떻게 키워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한번 키워라. 그럼 자기네들은 책임을 안 져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은 이제 누가 나타나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니라고 불린다고 바로 앞에 서가니 나오니 바로
예. 다섯 명을 뽑아가지고 아들이 만나고 난 다음에 나오고 나서 누가 들어갔냐? 야곱을 듣고 아버지를 소개해. 아버지가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에게 뭘 먼저 하나요? 축복을 하고. 이건 지금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 건 왜 아버지가 먼저 보지를 않고 아들 다섯 명이 먼저 봤을까? 요셉은 왜 자기 아버지 야곱이 먼저 바로에게 보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어요? 아버지 그 어른이니까 바로를 먼저 왕을 보게 하는 게 원칙이지 아들 다섯 명 뽑아가지고 먼저 보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병태 집사님 이유가 뭔가요? 실수로 지금 이정은 집사님 조마조마하고 있어요. 이정은 집사님 이유가 뭔가요? 여기서 지금 굉장히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지금 요셉이 바로하고 타협을 해야 돼. 고센 땅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야곱에게 시키지 않고 형들에게 시키죠. 쉽게 얘기해서 형들이 가가지고 먼저 이렇게 좀 이거는 고개를 숙여야 되고 사정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종들이 세 번이나 자기를 종들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치 고개 콕짝 숙이고 굽실굽실하게 해가지고 바로로 하여 허락을 받아요. 그럼 허락을 받고 고센 땅에 살게도 되었고 짐승도 관리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고 모든 것이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비로소 모든 게 결정이 나니까 그때 누가 가는 거예요? 야곱이 나잖아. 지금 야곱은 단순한 한 가족의 아버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쉽게 애굽한테 바로 애굽왕한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아쉬운 소리는 아들들이 다 하고 왕은 가가지고 그냥 뭐 먼저 하니 딱 오자마자 축복 딱 하니 엉마이 맞으시고 한마디 딱 하니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요거를 이렇게 보고 나서 오늘날 대통령들이 정상회담 하기 전에 뭐 어떻게 하죠? 기타 등등들 장관들이 가서 먼저 딱 합의를 해놔요. 그리고 대통령 가가지고 자기네들은 앉아 뭐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로 누가 다 결정을 한 거예요. 밑에 장관들이 자꾸 대통령으로 가서 사인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딱 하고 나서. 축복을 하니까 바로도 뭔가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복을 받으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8절에 볼까요? 바로가 뭐를 얘기하냐. 시작.
바로가 야곱이 그때 내 여기에
넣어야 할까? 기껏 묻는 게 뭐예요? 나이가 얼마요? 야, 왕이 묻는 것이 그거라. 나이가 얼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 전에?
야곱이 바로에게 과제 내 나그네 새끼 1,300년이다.
야, 내 나그네 새끼. 바오띠 지금 야곱은 굉장히 멋있게. 내 나그네 끼네 세월. 인생길. 자기 나이가 지금 멋있게 나그네 끼네 세월. 이런데 진짜 나그네 길의 세월이 얼마나 되지? 아, 이렇게 묻는 거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얼마라고요? 130년. 지금 야곱은 130세요. 그럼 바로가 나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네,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인간의 수명은 한 110세가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애굽 사람. 근데 이 사람이 130세라니까 거기서 막 깜짝 놀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만 놀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130년이다. 그 다음 시작. 내 나이 아직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래요? 우리 조상들한테 세월에 따지면 난 그 게임도 안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그리고 실제 야곱도 여기서 17년을 더 살아요. 147세까지 살아요. 자,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세상을 보냈다고 나그네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야곱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둘이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단 얘기도 많이 하면서 지금 대화를 하는 거겠죠. 거기에서 내 인생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야곱은 진짜 고생 많았죠. 저는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인생도 없어요. 그죠? 괜히 쌍둥이로 나가서 바람만 잘못 잡고 내려와가지고 평생 동생으로 있다가 그게 싫으니까 맏아들이 되려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장자가 되려는 욕심 때문에 파죽도 끌어가서 먹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벌미 있고 고기도 만들고 털도 막 가지고 또 있고 그냥 속이고 그럼 도망갔죠. 그리고 도망가서 얼마나 요 야곱이 잠깐 일어나 보니 돌베개 쌓은 거 감사하다 이런 찬송가 가사 만들려고 그랬나? 야곱은 정말 고생고생 해가지고 평생 보면 그래가지고 좀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잘 살까 했더니만 아들이 그만 죽어버리네요. 없어지네요. 특히 야곱은 아내가 많은 거 하나 자식이 많은 거 하나 야곱의 인생은 정말 고생이 많아 험악한 길을 했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다시 어떻게 해요? 바로 또 축복해요. 이제는 와 왕으로서 정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축복을 탁 하고 그리고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에게 나와가지고 11절 12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그들을 고센 땅에다 보내고 정착을 시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요셉의 일생이 끝나갑니다. 이제.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드디어 만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예언을 하셨던 이방의 계기 된다는 애굽 땅에 와 살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이 그런 일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그리고 요셉이 35장에서 37장에서 꿈을 꿨던 두 가지 꿈을 꿨었죠. 요셉이. 첫 번째 꿈이 뭐였죠? 예, 몇 단에 11개가 절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은 뭐였죠? 예, 해와 달과 별이 하는 37장.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잖아요. 자,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들 보면서 요셉이 여러분들 가장 멋있는 점이 뭐 같아요? 자,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한 두 달 가까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이제 좀 기억이 나죠? 웬만한 거, 스토리가. 자, 요셉이 가장 멋있는 인간에게서 여러분, 난 이 사람이 이렇게 좋아. 우리 딸, 아들의 시집 보낸다. 요셉 같은 사람한테 보낼 거야. 한다면 요셉이 뭐가 좋을까요? 관용. 그렇죠, 관용. 요셉은 뭐가 좋아? 관용도 좋아. 인내. 아, 우리 신 딸에게는 인내하는 남자였어야 되겠다. 참, 관용한 요셉. 요셉이라는 사람은 출세했으니까, 어때요? 싫어요? 아, 출세하기 싫어요? 요셉 같은 남자라면 여러분 어때요? 사위 삼을 묻고 싶지 않으세요? 대단한 남자. 그럼 요셉에게서는, 요셉이 그런데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 한마디 안 나오죠.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이. 그렇다고 요셉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다윗처럼 뭐 또는 야곱처럼 기도를 했다는 소리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요셉이 뭐 특별하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요셉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장 요셉에게서 훌륭한 점이 있다면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래요? 요건 내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찾고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바로 45장 5절. 요셉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45장, 창세기 45장 5절하고 7절하고 8절. 자, 35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따랐으므로
네, 형들과 요셉이 드디어 만났죠. 요셉이 그 자기의 막 올라오르는 격정을 참을 수 없어가지고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까? 정체를 밝히니까 이 10명의 형들이 팔아먹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요. 동생을 팔아먹었던 게 이게 살아있으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고 두려웠겠어요. 그런 사람,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45장 5절에 하는 말씀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 억울해하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자, 4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요셉의 얘기로 당신이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 보낸 거라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요새 나를 팔았다고 절대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당신들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거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후손들, 이 후손들이란 말이 남은 자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상에 보존시키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에 보낸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자 했던 그 일을 요셉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판 게 그게 네가 판 거 아니야. 하나님 일을 이룬 거야. 이런 일을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파는 형들을 보면서 당신이 팔았단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 결정적인 말이 45장 8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라고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았고 온 집의 주로 삼았고 애굽 온 땅의 친이자로 내가 돈 벌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왜냐?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보다 성경에서 이거보다 더 위대한 구원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두드러 맞았는데 고생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이, 형들이 팔아먹었고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사도밖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매를 얼마나 받았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다. 이 요셉에게 가장 위대했던 건 바로 그거예요.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걸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정근 집사님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생각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의 이런 정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런 의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고람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함께한다는 이런 의식을 하고 이것이 신앙의 사실 신앙인들에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란 뭐냐면 내가 이 바라는 것이 딱 이루어진 현실의 모습이라는 내가 이걸 바라는 것이 눈앞에 그대로 버려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하고 있으니까 지금 요셉에게 그런 일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가장 위대한 요셉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